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Upon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5장.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을 겪노라면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고 인내는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을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을 때에는 죄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아담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심판이 뒤따랐지만 많은 죄인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선물이 뒤따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 예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살아서 다스리겠습니까? 아담이 한 번 지은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자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전에는 죄가 죽음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역대지상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에서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아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예우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다라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하라와 스마랴와 하루 사람인 스바댜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오아와 아하렐과 요에셀과 야오보암과 그돌 사람으로 여호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다이다. 갓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려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다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한안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박반네이다. 이들은 가짜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리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주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만 8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만 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볼론에서는 각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체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만 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체비를 한 군인이 2만 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체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각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 체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에 기쁨이 넘쳤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는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과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러한 모든 교훈들이 단순한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마지막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고린도 교우들에게 호소력을 주었을 겁니다. 아무리 말로 주지시킨다고 해도 잔소리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교훈이 아니라 너무 자주 듣는 책망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자신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서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부와 부탁으로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태껏 주로 다른 문제가 사회적이나 믿음에서 관계의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영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예배와 공적인 모임 속에서의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서는 당시에 유럽의 문화에서 예배에서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만찬에 관한 문제들의 교훈을 주고 있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주로 은사와 공적인 모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규범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남녀의 집회 속에서의 자세에 관한 것으로 신앙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어느 나라나 문화에 있어서 좋은 전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긴 문장이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거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상황 속에서 남녀에 관한 자세와 특히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리해주는 중요한 모범이고 지침입니다. 그리스와 같은 유럽이나 유대적 관습은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서 자신이 남편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원하는 창기들이나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고 이런 풍토 속에서 교회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적 전통이나 관습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주장에서 이러한 당시의 관습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나 사회 속에서든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복음에까지 장애가 되는 이 문제를 바울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을 중심으로 사회적 규범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봅니다. 사회의 미풍양속은 신앙 속에서도 지켜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 때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욕됨이나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대단히 가부장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남자는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모자나 의상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는 요인이라면 여자들은 사회적 규범상 어떤 모임이나 예배에 있어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윤리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습들이 거꾸로 행해지는 것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6절인데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 이유에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 그러한 부끄러움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데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즉 덕스러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8장 1절이었죠.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는 대로 은사조차도 교회의 덕세움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12절, 17절, 26절이죠. 이 덕은 1세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덕목이었고 교회에서도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기까지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는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창조의 질서에서 복종하는 표시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사도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알기를 원한다고 당부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3절에 했었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8절 9절에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최초에 아담을 먼저 짓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짓는 사실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했는데 역시 그 창세기 2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1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고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룬 복음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통일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죠. 12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는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우월해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향대로 뜻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14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자연의 본성에도 충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특히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양심이라면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라고 14절에 말하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남자의 머리는 짧고 여자의 머리는 긴 것은 일반적이죠.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쓰는 것을 대신해 준다고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16절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거쳐서 바른 신앙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지 않는 한 그 시대의 윤리나 규범을 배격하거나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도 사회 윤리 법도를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첫 창조에 속한 인간의 범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복음은 역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범죄 이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으로 바울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법령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다. 교회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성품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철저한 확신입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저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개종하기 전 사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시다고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이단 교리라고 확신하고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 가두려고 그곳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로 개명한 그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확신한 일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180도 달라진 그는 믿고 확신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로마서 9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다는 모세의 간구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변의 물질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가운데 생활고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가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도 세상의 풍조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 아버지를 멀리하는 자가 없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물드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더하사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본받아 저희도 주위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간교한 책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방송을 통해 나날이 확장되고 부족한 저희가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공로와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